요일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안보실장들이 국제질서에 기반한 규범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하와이 호놀룰루의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열린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김성한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의 3자 회동 뒤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안보실장들은 특히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공동약속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개발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확장 억지 공약을 포함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 같은 동맹 공약을 재확인하고 우리 국민들, 지역과 세계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양자와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안보실장들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우리의 공동 비전을 바탕으로 유대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라팔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의 물리적 무결성이 여러 차례 훼손된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어제 국제원자력기구 사찰 단원들과 함께 자포리자 원전에 도착해 수시간 동안 시설을 둘러본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사찰단이 원전 시설에 머물면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전의 비상 시스템과 통제실 등 핵심 지역을 포함한 시설 전체를 둘러봤다며 이제 기술적 측면에 대한 분석을 위해 많은 작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포리자 원전에서 모든 병력이 철수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한편 세르기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러시아는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IAEA 사찰단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웅산 수치 전 미얀마 국가고문이 오늘 부정선거 혐의로 징역 3년을 받아 전체 형량이 20년으로 늘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얀마 군정법원이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수치 전 국가고문에게 강제 노역을 포함한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수치 전 고문의 전체 형량은 기존 17년에서 3년이 늘어 총 20년으로 늘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수치 전 고문의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둔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수치 전 고문은 군사 정권이 주장하는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소련의 마지막 지도자인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에게 불행히도 푸틴 대통령은 업무 일정 때문에 3일 열리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의 시신이 안치된 병원을 찾아 애도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영방송은 오늘 푸틴 대통령이 모스크바 중앙임상병원에 안치된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을 본 뒤 관 옆에 빨간 장미를 두는 모습을 방영했습니다.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의 개혁개방 정책은 냉전 종식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러시아 등 일각에서는 그의 정책이 소련의 해체를 가져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폴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침공으로 입은 손실이 6조 2천억 질로티, 미화 1조 3,200억 달러에 달한다며 피해 배상을 공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의 집권 여당인 법과 정의당 야로슬라프 카친스키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제시된 총액은 가장 제한적이고 보수적인 방법을 사용해 채택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공화당 지지자들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어제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란 슬로건의 열성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원들은 2020년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임시 진행의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안보실장들이 하와이에서 만나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했습니다. 미국 검찰이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 자금에 대해 공식 몰수 판결을 요청하는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탈북민 강제 북송에 우려를 나타내며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함경남도는 낮 동안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는 황해도와 함남 남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북한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도, 황해도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 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안보실장들이 하와이에서 만나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고 타이완 해협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확장 억제 등 두 나라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1일 하와이 호놀룰루에 위치한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김성한 한국 대통령 국가안보실장,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만나 국제 질서에 기반한 규범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특히 안보실장들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공동 약속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개발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미국은 양국에 대한 확장 억지 공약을 포함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 같은 동맹 공약을 재확인하고 우리 국민들, 지역과 세계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양자와 삼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안보실장들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우리의 공동 비전을 바탕으로 유대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대통령실도 보도자료를 통해 3국 안보실장들이 북핵 문제, 첨단 기술 및 공급망 협력, 주요 지역과 국제적 문제에 관해 폭넓은 협의를 했다며 이날 회동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와 영내 평화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3국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3국이 이번 협의를 통해 현 한반도와 국제정세에 관한 평가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공조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서로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긴밀한 협조 체제를 더욱 강화했다고 한국 측은 평가했습니다. 미한일 3국 안보실장들이 직접 만난 것은 한국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3자 회동에 앞서선 미한, 미일, 한일 등 양자 회동도 진행됐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미한 양자회동에선 김성한 한국 국가안보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설명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미한 간 협력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측은 최근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한국은 일본 측과의 회동에서도 담대한 구상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양국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성한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3자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지금까지와는 대응이 확실하게 다를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강력하게 공동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7차 핵실험 시 한미일 3국은 국제사회와 더불어 분명하게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점을 북한이 깨닫게 해주는 방향으로 협력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과 한국이 이달 중순 열릴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에서 추상적인 이야기보다 구체적인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김성한 실장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과 한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국 의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보 협력에 초점이 맞춰졌던 미국 의회 대표단 방안의 핵심 의제도 올해 들어선 경제 협력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존 오소프 상원 의원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지역구인 조지아주에서 지역 업체들과 한국과 무역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춘 웨비나를 주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의 박윤주 주 애틀랜타 총영사와 제임스 킴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회장, 미상무부 국제무역청 산하 상업서비스국의 디나 몰레이슨 선임 국제무역 스페셜리스트 등 미국과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양국의 기업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오소프 의원은 이날 웨비나를 시작하며 조지아주의 경제는 한국 경제와 얽혀 있다며 자신은 계속해서 한국 기업들과 기업 단체 대표들에게 조지아주에 대한 투자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는 지난 5월 한국 현대차 그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중 발표한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공장이 건설될 지역입니다. 오소프 의원은 현대차 그룹의 이번 대미 투자를 이끌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마쿠 협상에 적극적으로 관여했습니다. 오소프 의원이 주최한 이날 웨비나는 미회 내에서 미국과 한국 간 경제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열렸습니다. 미한 관계가 전통적인 안보 동맹을 넘어 이제는 경제 안보 동맹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의회 내 목소리는 초당적입니다. 의회 내 이런 기류는 특히 올 들어 뚜렷해졌습니다. 지난 7월 의회 내 코리아 스터디 그룹 소속 의원들과 한국을 방문했던 공화당의 영킴 하원 의원은 당시 성명에서 방안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거론했습니다. 당시 의회 대표단은 한국을 방문해 무역 장벽을 줄이고 공급망을 강화하며 미국과 한국 그리고 한국과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 간 경제적 기회를 늘릴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의 고위 관리 그리고 기업 대표들과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코리아 스터디 그룹 소속 의원들이 지난 2019년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핵심 의제는 한반도 안보와 미북 비핵화 협상 문제였습니다. 약 3년 전인 당시 미 상하원 의원들은 대북 압박 유지를 위한 미한 공조를 강조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잇따라 한국을 찾은 바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국을 방문하는 의회 대표단의 관심은 북한 등 안보 문제에 집중됐었지만 올해 들어선 양국 간 경제 협력도 중요한 핵심 의제가 된 것입니다. 지난 6월 타이완과 한국을 방문한 민주당의 태미 더거스 상원 의원도 당시 성명에서 이번 순방은 미국과 타이완 그리고 미국과 한국 간 경제관계 강화를 돕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미 의원들의 관심은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집중됐습니다. 당시 의원들은 한국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룹이 발표한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일제히 환영하며 미한 양국이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이 지어질 텍사스주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마이클 맥카울 하원 의원은 당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첨단 반도체 칩의 미국 생산을 늘리는 것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검찰이 북한의 사이버 범죄 자금에 대한 공식 몰수 판결을 요청하는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수억 달러로 추정되는 북한 지도부의 불법 범죄 자금이 미국 국고로 귀속될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검찰이 북한 해커의 불법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계좌에 대한 공식 몰수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건과 미리 작성한 판결문 초안을 통해 약 400개에 달하는 암호화폐 계좌가 미국 국고로 귀속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3월 북한 해커들의 불법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계좌 146개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해 8월 별도 소송을 통해 추가로 암호화폐 계좌 280개에 대한 몰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자금 세탁 범죄 성립 요건과 몰수 근거 등을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한 차례 기각하면서 검찰은 새로운 소장과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했고 결국 최초 소송 제기 이후 2년이 지나 또다시 궐석 판결을 요구하는 문건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다만 검찰은 이번 문건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두 개의 계좌는 몰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몰수 결정이 궐석 판결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사안이 궐석 판결의 모든 요건을 갖췄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궐석 판결은 피고인이 소송에 응답하지 않아 사실상 재판 과정 없이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는 법적 절차를 의미하는데 현재까지 피고인이 공식 대응에 나서지 않은 만큼 이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검찰은 최초 소송 제기 이후 최소 두 차례에 걸쳐 문제의 개조에 대한 공식 공고를 냈지만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몰수 소송이 제기되면 재판부는 해당 자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청구인 존재 여부를 약 30일 동안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포함해 약 60일간 아무도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 자산에 대해 별다른 이의 없이 최종 몰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검찰이 몰수를 추진 중인 계좌에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사이 북한이 한국 등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탈취한 암호화폐가 예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검찰은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문건에서 각 암호화폐 거래소의 피해 금액을 명시해 대략적인 금액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는 2018년 말 1,777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21만 8천 이더, 9,999만 도지코인 등 약 2억 3,433만 달러어치의 암호화폐를 북한 해커들에게 절취당했으며 한국의 또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는 2019년 11월 4,850만 달러어치의 도난 피해를 봤습니다. 검찰은 이날 제출한 문건에서 북한이 미국 정부가 지정한 테러 지원국이란 점과 사이버 공격 등을 통해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재원을 충당해온 사실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이번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문제의 계좌 약 400개에 예치된 암호화폐는 미국 국고로 귀속됩니다. 하지만 북한이 탈취한 금액이 온전히 몰수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BOA가 검찰이 몰수를 추진 중인 계좌의 잔액을 조회해본 결과 이더리움의 이더를 취급하는 계좌 일부에 자금이 남아있을 뿐 상당수 비트코인 계좌는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북한 해커 등 특정인이 이를 다른 계좌로 옮긴 것인지 혹은 미 검찰이 미국 정부 소유 암호화폐 지갑으로 이체한 것인지는 현재로선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최근 평양 인근 순천 군사비행장에서 활주로 확장 공사를 마무리한 정황이 민간위성사진에 포착되었습니다. 미국의 한 위성 전문가는 활주로와 연계된 다른 시설물 공사까지 완료되면 북한의 낡은 시설 가운데 가장 현대화된 비행장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위성 분석 전문가인 마틴 윌리엄스 스팀슨 센터 연구원은 1일 북한이 군사적 목적으로 순천 비행장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북한 순천 비행장의 활주로 확장 움직임이 담긴 보고서를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에 발표한 윌리엄스 연구원은 이날 VOA에 북한에는 원산 갈마 국제비행장 외에는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군사비행장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활주로가 길어진다는 것은 비행장이 더 큰 비행기를 수용할 수 있거나 조종사들에게 착륙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양에서 동북쪽으로 45km 떨어진 순천 군사비행장은 평양 방어를 위한 북한의 주력 공군 전투기들이 배치된 군사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윌리엄스 연구원은 단지 활주로의 길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윌리엄스 연구원은 비행장 전체가 개선되고 있다며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공사가 모두 끝나면 순천 비행장은 비슷한 규모의 활주로를 갖춘 황수원 비행장과 장진 비행장 등 북한 내 다른 군사 비행장보다 더 첨단 기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수도 근처에 있는 기지를 개선하기를 원했을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윌리엄스 연구원은 북한의 이번 순천 군사비행장 확장 개선 공사가 분명한 군사적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분석하면서도 그 자체로 도발적인 움직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군사기지를 개선하고 현대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정황이 계속되는 만큼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평양의 방어용 공군기지인 순천 군사비행장의 활주로 확장 공사를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38로스는 최근 촬영된 민간 위성사진을 토대로 관찰한 결과 평양 순천 군사비행장에서 지난 5월 이후 활주로가 기존 2,500m에서 2,800m로 약 300m 확장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확장 공사 완료로 순천 군사비행장은 황수원 장진 비행장과 함께 북한에서 가장 긴 활주로를 갖춘 공군기지 중 한 곳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순천 군사비행장에서 활주로와 연결된 다른 시설물의 공사도 진행 중인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활주로 인근 지하시설에서 남동쪽 끝까지 이어지는 전투기 지상 활주를 위한 유도로와 화물 적재 또는 정비를 위한 계류장 등지에서 확장과 노면 보수 작업의 흔적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수공사의 규모와 속성을 고려할 때 순천 비행장이 북한에서 가장 현대적인 군사비행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계속되면서 이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과 한국의 역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원칙적으로 타이완 유사시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가능하다고 진단하면서도 대북 억지력 유지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역할은 제한적일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를 VOA와 전화통화에서 타이완 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의 참여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06년 미한 장관급 전략대화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South Korea has already agreed in 2006 on the strategic flexibility of U.S. forces.
당시 한국 정부가 북한 관련 이외에 유사 상황에서 주한미군 이동을 의미하는 전략적 유연성에 동의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미군 병력의 배치와 재배치는 한국의 승인 사안이 아니라고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2006년 1월 당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반기문 한국 외교장관은 미한 간 첫 장관급 전략 대화를 가진 뒤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력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타이완 유사시 미국이 가장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일본은 군수보호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한국은 직접적인 관여 대신 미국이 타이완으로 병력을 전환함에 따라 대북 억지와 방어에 더욱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 방문에서 한국 관리들과 대화하면서 한국이 잠재적인 유사시 계획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타이완 유사시 주한미군이나 한국의 역할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는 활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지난 4월 미국 하원에서 열린 청문회에선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군사계획과 한국의 역할에 대해 한국 새 정부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I do think that we do need to take a public posture and with the new South Korean government on what we're prepared to do and what they're prepared to do.
마이클 월츠 공화당 하원 의원은 미국이 한국의 새 정부와 함께 중국의 타이완 침략 시 우리가 무엇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한국이 무엇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타이완 해협에 인접한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를 놓고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은 미국과 타이완 유사시에 관한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핵심 관심사인 주한미군의 참여 여부와 관련해 미군 재배치 권한이 미국 측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he U.S. government, the U.S. military can deploy its forces from Korea anytime, anywhere.
또 실제로 과거 2004년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테러와의 전쟁 등에서 일부 주한미군 병력이 재배치됐던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다만 미한 상호방위조약은 북한 등 특정 위협에 대한 명시 없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위협으로부터 상대국을 방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에 대한 위협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면서 모든 상호방위조약은 자동적으로 발동되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그러나 주한미군의 우선순위는 북한 공격을 막기 위한 준비태세와 억지력 유지라며 타이완 유사시 상황에도 이는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타이완 유사시 지원을 위해 주한미군과 한국군 등 추가 병력이 필요하다면 최고위급 수준에서 정치 군사적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주한미군 등 영내에 배치된 미군 지상군이 어떤 역할을 할지 현재로선 불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국방부 관리 출신인 미국 기업연구소의 제 쿠퍼 선임연구원도 타이완에서 주요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어떤 역할을 할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지상군은 대체로 제자리에 머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분쟁의 한가운데에 지상군을 이동시키는 것은 어렵고 북한의 침략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공군과 해군 병력은 남쪽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이런 결정은 일정 부분 한국과 미국 정부의 협의에 달렸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쿠퍼 선임 연구원은 또 미국 정부는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한국의 지원을 바랄 것이지만 현재로선 타이완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기여는 비교적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적 정치적 지원에 그치거나 기지 접근 허용 정도일 수 있고 한국 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군사적 지원도 어느 정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쿠퍼 선임 연구원은 한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하는 것이 한국 측에도 합리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이 미군 배치 가능성을 제한한다면 미국 역시 위기 상황에서 한국을 지원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쿠퍼 선임 연구원은 주한미군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미국이 더 심각한 재원 압박에 놓이게 되면 미 국방부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의 병력 수준을 재고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 2019년 발생한 문재인 전임 한국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어떤 탈북민이든 강제 송환 대상이 되는데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의 보고관직 수행을 비난하고 있는 북한 정권에 대해선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일 서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관련해 어떤 탈북민이든 강제 송환 대상이 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I am very concerned about the repatriation of individuals who left the
살몬 보고관은 북한을 떠났거나 탈출한 이들의 송환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며 누가 그런 결정을 했든 이는 우려의 대상이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이 사안을 계속 살펴볼 것이며 한국 정부에도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제 송환 금지는 국제인권법과 여러 국제 조약에도 잘 정리된 원칙이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많은 법률적 논거도 존재하고 있고 유엔에서도 강제 송환된 사람은 고문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확립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평화적 방법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국제인권법으로 보호해야 할 권리지만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이 권리도 제약받을 수 있다며 안전이나 안보 같은 이유로 제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대북전단 금지법 조항이 제약을 해야 할 필요성과 과도한 제약을 금지하는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해당 법안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 최종적인 답은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Certainly the real threat to people living near the border areas.
살몬 보고관은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분명히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존재하고 중요한 우려사항이지만 시민단체 입장에선 그들도 활동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며 매우 복잡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이 2일 대변인 명의로 살몬 보고관의 방한 행보에 대해 꼭두각시 망발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북한이 현재 고립돼 있기 때문에 해당국에서 나오는 정보가 없다는 점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난제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북한이 나의 위임 권한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며 북한과의 협력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고 이는 북한 주민의 삶과 인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However, that does not mean that we should not try. I hope the government will revisit its policy.
살몬 보고관은 북한의 비난이 우리의 노력을 가로막아선 안 된다며 북한 당국은 자신들의 인권 정책을 돌아보고 나의 임무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이와 함께 남북한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남북한 정부 모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화상으로든 직접 만나는 방식이든 재개해야 한다며 이는 정치적 관계와 무관하게 우선순위에 둬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기자회견에 앞서 2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예방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권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남북 주민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못지않게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북한 인권 문제에 접근하는 데 우선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열악하게 만든 사람들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장관은 또 2016년에야 북한 인권법이 통과됐다는 것 자체를 우리로선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법 통과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북한 인권재단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안에 설립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이에 대해 인권은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습니다. 페루 출신 국제법 학자로 지난달 1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임명된 살몬 보고관은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3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방한했습니다. 방한 마지막 날인 3일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한국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유족을 만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제 실종은 테러 범죄로 북한에선 지금도 이런 범죄가 지속되고 있다고 아리엘 둘리츠키 전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 의장이 말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강제실종 범죄가 수십 년에 걸쳐 다양하게 지속되는 만큼 피해자 중심의 강력한 캠페인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 텍사스 주립대 법대 교수이자 이 대학 인권 클리닉 소장을 맡고 있는 둘리츠키 전 의장을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유엔 인권기구가 최근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강제실종이 여러 나라에서 공포 확산 전략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수님은 과거 강제실종은 테러 범죄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Yeah, it's a crime of terror because
맞습니다. 강제실종은 테러 범죄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실종자가 세상과 소통이 완전히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실종 피해자는 변호사를 접촉할 수 없고 사랑하는 가족도 만날 수 없습니다. 언론도 접근할 수 없죠. 국가기관 요원들의 완전한 통제 속에서 피해자는 대개 고문당할 위험이 크고 많은 경우 살해됩니다. 실종자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도 테러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대개 무력해집니다. 실종자를 찾으면서 어떻게 정보를 묻고 도움을 요청할지에 관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노력이 실종자들에게 위험을 더 초래할 수도 있죠.
아, 그러니까 실종자와 가족 모두 테러의 피해자다 이런 의미군요.
It's also that many of the relatives and lawyers
그뿐 아니라 강제 실종 사건을 다루는 많은 변호인 역시 실종되거나 다른 형태의 보복을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는 실종자 가족을 위해 일하는 인권 옹호자들과 친척들이 이런 유형의 보복을 당하는 것을 정말 많이 목격했습니다. 이는 사회의 추가적인 공포 상황을 조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테러는 명백히 큰 사건입니다. 다음에 누가 실종 피해자가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 실종은 다른 형태의 인권 침해나 범죄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실종자 자체를 넘어서 연속적인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난 2017년 유엔 강제 실종 실무그룹 위원으로 계실 때 한국을 방문해서 북한 당국의 강제 실종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적이 있는데 결국 북한도 이런 또 다른 형태의 테러 범죄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Yeah, that's for sure. The United Nations already said that there are hundreds of thousands.
그렇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유엔은 강제 수용소 수감에서부터 수십 년 전에 납치 문제에 이르기까지 북한에서 수십만 명이 다양한 형태로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강제 실종 사례들이 있다는 것은 문서로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북한은 강제 실종 범죄가 단순히 과거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Yeah, there are different situations. One is defectors who are
맞습니다. 여러 다른 상황이 있는데요. 첫째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구금된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송환됐을 때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보를 알아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상황은 북한 내부에서 구금된 사람들입니다. 정치범 같은 경우죠. 구금된 사람들에 관한 정보가 없고 수감된 수용소 위치도 잘 모릅니다. 그들이 어디에 수감되어 있는지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언론은 정보가 없고 법원의 감독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도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르헨티나 출신인 교수님 친척 중에도 강제실종 피해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남미 상황과 북한은 어떤 공통점과 차이가 있을까요?
Yeah, I have two cousins of my mother, two second cousins.
네, 저의 어머니 조카 두 명이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 기간에 실종됐습니다. 한 명은 1976년에 31살의 나이로, 또 다른 조카는 이듬해인 1977년 27살의 나이로 실종됐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고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강제 실종 상태죠. 북한과의 차이라면 아르헨티나는 1983년에 민주화되면서 이후 모든 정부는 강제 실종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에 관해 조사를 했죠. 국가 진상조사위원회가 설치돼 실종자 명단을 확보했고 여기에는 저의 실종된 친척들도 포함됐죠. 또 재판이 열려 저의 사촌들을 포함해서 수백 명의 실종에 관여한 전직 장교 여러 명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네, 남미는 과거 칠레 피노체트 독재 정권이 자행한 강제 실종 범죄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북한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But the numbers are completely different. Is,
숫자가 완전히 다릅니다. 칠레의 강제 실종 피해자 규모는 북한과 비교해 훨씬 적습니다. 또 칠레는 기간이 제한적이었죠. 피노체트 정권의 수명은 17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점은 북한과 피노체트 정권 모두 정치적 반대파를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제 실종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또 투명성과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도 공통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미 대부분의 나라에는 북한처럼 강제 수용소가 없었다는 것, 수감 기간이 짧고 이후 석방 혹은 다른 교도소로 이송되거나 살해됐지만 북한은 장기간에 걸쳐 강제 수용소를 유지한다는 점을 큰 차이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권단체들은 북한 당국이 강제 실종 혐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 의장과 위원으로서 북한을 상대했던 경험을 좀 나눠주실 수 있겠습니까?
Basicall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responded all the complaints.
기본적으로 북한 정부는 우리가 처리하는 모든 진정 사안들을 북한 정부에 대응한 국제 캠페인의 일환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정보를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실무그룹이 북한에 입국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았고 우리가 정보를 요청하는 개개인에 대해서도 늘 어떤 구체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의 태도는 저의 모국인 아르헨티나의 옛 독재 정권과 칠레 피노체트 정권이 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기 정부를 겨냥한 국제 캠페인의 일환이라는 주장인데 북한 역시 많은 독재 정권이 과거 사용했던 수법을 지금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강제실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So what you are doing is exactly what we need to keep doing. Keep making this problem visible.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야 할 일입니다. 이 문제를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한 상황을 알리고 실종 피해자들과 그들을 찾는 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합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압박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종 피해자들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정보를 계속 요청하고 상황을 계속 문서로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상황을 지속해서 규탄해야 합니다. 아울러 피해자 가족과 탈북민들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북한 정부를 두둔하는 다른 정부들의 대응에 투쟁하는 사람들에게도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북한 정권뿐 아니라 이 정권을 지지하는 다른 모든 정부에 대한 압박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현재 서울을 방문 중입니다. 강제실종 범죄와 관련해 특별보고관에게 어떤 조언을 하고 싶으신가요?
My only advice is to keep
저의 유일한 조언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계속 활용해 기존 틀에서 벗어나 창의적으로 생각하며 한계를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조용한 외교와 매우 공개적이고 강력한 성명을 조합해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범죄 피해자들을 계속 임무의 중심에 두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특별 보고관에게서 필요로 하는 점입니다. 피해자들에 관해 생각하고 그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발언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아리엘 돌라츠키 전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 의장으로부터 북한 관련 강제실종 문제의 심각성과 해법 등에 관해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옛 소련의 마지막 지도자였던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은 한국이 북방 외교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고르바초프가 추진했던 개혁개방 정책의 후유증 때문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승혁 기자입니다.
91세를 일기로 지난 30일 타계한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은 한반도와 깊은 인연을 맺으며 남북한 모두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북한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990년 9월 한국과 수교한 것은 가장 큰 유산 중 하나로 꼽힙니다. 1985년 집권 이후 개혁과 개방을 의미하는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를 표방하며 진영을 넘어선 외교를 추구한 고르바초프는 북방 외교를 통해 공산권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노태우 당시 한국 대통령과 한소 수교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스 선임연구원은 기존의 소련 지도자였다면 한국과 수교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개방을 앞세운 고르바초프였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소련이 한국을 향해 문을 연 것은 오로지 고르바초프 덕분이었고 이는 향후 소련과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가 한국, 북한 간의 균형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시발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수교 직후 고르바초프는 사상 처음으로 한국 대통령을 모스크바 크렘린궁으로 초청했고 1991년 4월에는 소련 지도자로서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제주도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후 한국은 동구권과 구공산권 국가들과의 교류를 점점 넓혀갔고 30년이 지난 최근에는 동구권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위상이 당시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반대로 한국과 수교하기로 한 고르바초프의 결정은 북한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북한 경제를 연구해온 브래들리 밥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한소 수교 2년 후 중국마저 한국과 수교하면서 북한은 체제가 흔들릴 정도의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련과 중국이 잇따라 정치적으로 한국을 인정한 것은 북한에게 그동안 기대온 지원 체계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밥슨 전 고문은 일련의 수교는 또한 북한의 대남 관계는 물론 대미 관계 계산법도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고르바초프 시절 개혁개방 정책에 예기치 못한 여파로 소련이 무너졌고 이는 1990년대 북한의 고난의 행군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밥슨 전 고문은 고르바초프의 관여가 소련의 붕괴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고 이로 인한 1992년의 무역 쇼크로 북한의 기아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전문가인 루시언 김 윌슨 센터 객원연구원은 실제로 1990년대 북한 기근의 주요 원인은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가 경제난으로 인해 더 이상 북한을 지원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Some of the famines that we saw in North Korea were a result of or the Russians being unable to.
북한이 농업에 필요한 관계 시스템을 가동하려면 석유가 필요했지만 러시아가 예전만큼 지원해줄 수 없게 되면서 나타난 결과가 1990년대의 기근이란 설명입니다. 맵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당시 북한은 러시아의 자리를 대신한 중국으로부터도 별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소련의 붕괴로 북한이 잃게 된 지원 물자 부족분을 채워주는데 그다지 도움을 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련 붕괴 후 북한에 공급하던 원유 가격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뺍슨 전 고문은 북한은 개방을 외치던 고르바초프의 소련이 무너지고 1990년대 경제난을 겪으면서 더욱 폐쇄적이고 외부에 대한 개방을 더 두려워하는 국가가 된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Experience sort of helped accelerate Vietnam's decision to really engage the rest of the world.
뺍슨 전 고문은 비슷한 상황이었던 베트남의 경우 소련 붕괴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와의 교류를 가속화하고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였다며 하지만 북한이 취한 선택은 고립주의 성향을 더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유독 개방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결국 현 정권이 통제력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매닝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They have a very kind of porcupine psychology.
매닝 연구원은 북한 정권을 뾰족한 가시를 세운 고슴도치에 비유하면서 모든 걸 통제하려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 개방이나 권력을 흔들 수 있는 외부 요인을 모두 두려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이 인도에 직접 쌀 지원을 요청한 건 그만큼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앞으로 우호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들에도 직접적인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남았습니다. 안수영 기자입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 해소를 위해 식량 원조를 해줄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From what I'm reading about the agricultural situation right now and some of the farmers.
뱁슨 전 고문은 31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최근 인도의 경제 기관을 직접 찾아 식량 지원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식량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풀이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농부들조차 굶주림에 시달리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다며 현재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에 손을 내민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Not surprising that they would reach out to countries like India that have a, you know, a relatively neutral position politically, internationally, and are actively.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를 적극 구입하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를 지지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북한과 동조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인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압박에도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이어 북한이 정치적, 국제적 상황을 고려해 앞으로도 인도처럼 비교적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나라를 꼽아 자체적으로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베트남에도 수개월 전 식량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에 인도에 요청한 것으로 밝혀진 쌀 만 톤은 지난 1990년대 중반 북한의 대기근 당시 지원받은 50만 톤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양인 만큼 식량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분명 추가 요청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로이 스탱가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 지원 요청은 신종 코로나 방역을 빌미로 국경을 봉쇄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비공식적인 지원과 자체적 노력만으로는 식량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인도에 손을 내민 것을 원조국을 다양화하려는 북한의 시도로 풀이했습니다.
Russia at this point. You know, clearly is focused on its own challenges in the Ukraine and likely doesn't have the capacity to really provide support.
스탱가론 연구원은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상황에 집중해 있어 북한의 지원을 제공할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과 관련해서는 전통적으로 북한은 중국에 너무 의존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보여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탱가론 연구원은 대북 지원에 대한 지원 단체들의 관심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has been a perpetual problem and not a problem due to climate or other related circumstances, but to circumstances caused by their own regime. But also because it's become increasingly difficult.
지속적인 북한의 식량 문제는 기후나 다른 상황 때문이 아닌 정권에 의해 야기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북한에서 지원 활동을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스탱가론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스탱가론 연구원은 지난 1990년대 북한은 대기근을 겪으며 외부 지원자들에게 북한을 개방하고 어느 정도 활동에 필요한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욱 많은 제한을 만들어 유엔 기구들조차 북한 내부에서 활동하는 것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31일 북한이 유엔 등 국제기구의 식량 지원을 거부한 채 인도의 민간기관에 직접 쌀 지원을 요청한 데 대한 VOA 논평 요청에 유엔은 추측 성향의 발언을 하지 않는다며 관련국에 직접 문의하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인도의 민간 경제단체는 30일 북한 측으로부터 쌀 지원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국제사업회의소의 만프리트 싱 소장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쌀 기부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려는 북한 대사관의 연락을 받았다며 이는 홍수가 농작물 대부분을 파괴한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북한은 16년 연속 유엔으로부터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식량 부족량을 80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식량 사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5월 미국 중앙정보국도 북한의 식량 부족량이 2개월에서 3개월치 식량에 해당하는 약 86만 톤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끝으로 BOA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함경남도는 낮 동안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저녁부터는 황해도와 함경남도 남부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북한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주말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도, 황해도에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가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역대급 태풍으로 북상 중인 11호 태풍 킨남노가 오는 6일 화요일 오전쯤에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한국기상청이 전망했습니다. 한국 남해안에 상륙할 가능성이 크고 이날 밤 동해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인데 역대급 규모인 만큼 북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에 미리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평양은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최저 17도, 낮 최고 29도. 남포는 오전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 17도, 최고 28도. 신의주 맑은 가운데 최저 17도, 최고 19도. 개성은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27도까지 되겠습니다. 함흥도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15도, 최고 26도 되겠습니다. 삼지연과 무산은 맑은 가운데 최저 5도, 최고 22도 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내일의 북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부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안보실장들이 국제질서에 기반한 규범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하와이 호놀룰루의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열린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김성한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아키바 다케옵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의 3자 회동 뒤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안보실장들은 특히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공동약속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개발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확장 억지 공약을 포함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 같은 동맹 공약을 재확인하고 우리 국민들, 지역과 세계 안보와 번영을 위해 양자와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안보실장들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우리의 공동 비전을 바탕으로 유대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대통령실도 보도자료에서 3국 안보실장들이 북핵 문제, 첨단 기술과 공급망 협력, 주요 지역과 국제적 문제에 관해 폭넓은 협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라팔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의 물리적 무결성이 여러 차례 훼손된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어제 국제원자력기구 사찰 단원들과 함께 자포리자 원전에 도착해 수시간 동안 시설을 둘러본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사찰단이 원전 시설에 머물면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전의 비상 시스템과 통제실 등 핵심 지역을 포함한 시설 전체를 둘러봤다며 이제 기술적 측면에 대한 분석을 위해 많은 작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포리자 원전에서 모든 병력이 철수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한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어제 러시아는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웅산 수치 전 미얀마 국가고문이 오늘 부정선거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추가로 받아 전체 형량이 20년으로 늘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얀마 군정법원이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소에서 수치 전 고문에게 강제 노역을 포함한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수치 전 고문의 전체 형량은 기존 17년에서 3년이 늘어 총 20년으로 늘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수치 전 고문의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둔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수치 전 고문은 군사 정권이 주장하는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소련의 마지막 지도자인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에게 불행히도 푸틴 대통령은 업무 일정 때문에 3일 열리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의 시신이 안치된 병원을 찾아 애도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영방송은 오늘 푸틴 대통령이 모스크바 중앙임상병원에 안치된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을 본 뒤 관 옆에 빨간 장미를 두는 모습을 방영했습니다.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의 개혁개방 정책은 냉전 종식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러시아 등 일각에서는 그의 정책이 소련의 해체를 가져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소련의 붕괴는 20세기 최대 지정학적 재앙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폴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침공으로 입은 손실이 6조 2천억 질로티, 미화 1조 3,200억 달러에 달한다며 피해 배상을 공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의 집권 여당인 법과 정의당 야로슬라프 카친스키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제시된 총액은 가장 제한적이고 보수적인 방법을 사용해 채택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폴란드가 이번에 요구한 피해 배상 금액은 지난 2019년 당시 집권당 의원이 산정했던 8,500억 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는 폴란드계 유대인 300만 명을 포함해 약 600만 명의 폴란드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약 20만 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1944년 바르샤바 봉기로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공화당 지지자들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어제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란 슬로건에 열성적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원들은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